신천성 그리움 한민복. 사람 그리워 당신을 품에 안았더니 당신의 심장은 나의 오른쪽 가슴에서 뛰고 끝내 심장을 포갤 수 없는 우리 선천성 그리움이여. 하늘과 땅 사이를 날아오르는 새떼여, 내리치는 번개여. EBS FM 토요 문화 콘서트 2부 시작하겠습니다. 가수 박기영 씨의 선천성 그리움, 한빈복 시인의 시 낭송에 이어서 DAD의 노래 행복했다로 2부 시작해봤어요.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정말 촉촉한 치즈케이크 같죠. 감미로운 노래 선사해주신 DAD의 다은 씨, 균현 씨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화콘서트로 마련된 오늘 공개방송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학주간 행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알파고 시대의 문학 그리고 글쓰기라는 주제로 작가와 말씀도 좀 나누고요. 문학작품 읽고 있습니다. 이곳 해화동에 위치한 아르코미술관에서 많은 분들 함께하고 있어요. 자, 이제 2부에서는 시의 말랑말랑한 힘이라는 주제로 시와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함께할 초대 손님, 먼저 눈물은 외짠가의 시인, 눈물의 미학, 긍정의 힘으로 우리 가슴을 촉촉하게 적셔주시는 한민복 시인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멀리에서. 강화에서 얼마나 걸리던가요?
강화에서는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사이.
그렇게 오래 걸려요? 네네네. 강화에서? 아, 3시간 정도? 오, 네. 걸리네.
예. 그리고 2부 처음에 한민복 시인의 시 선천성 그리움을 낭송해 주신 분이시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성 싱어송라이터 박기영 씨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이렇게 또 반가운 얼굴 두 분을 한 자리에서 만나게 돼서 즐거운데요. 두 분 모두 오랜만에 대학로 나들이를 하신 거래요. 저희 문화 콘서트 오시면서 아마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한민복 선생님 어떠셨어요? 일찍 오셨죠, 오늘?
네, 오늘 다른 일이 있고 그래서요. 좀 네. 일찍 출발해서 왔습니다.
네.
예, 오면서 그 버스를 타고 들판을 지나오면서 들판도 가을이고 제 나이도 이제 가을이 되나서 좀 쓸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니, 초가을이시잖아요.
네. 아닙니다. 마지막 가을입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 오기 전에 이제 그 들었던 박경 가수님의 음색도 좀 쓸쓸한 가을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가을을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박기영 씨는 어떠셨어요?
네, 저는 오늘 그 한민복 선생님 너무 뵙고 싶었고
네.
그리고 또 선배님이시더라고요. 제 대학 모교
서울예대 예. 선배님이시죠? 예.
네, 문예창 작가 선배님이시고 네. 저는 실용음악과 그래서 네. 너무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이렇게 학연으로 묶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학연으로 지금 묶으시겠어요? 한민복 시인께서는 여전히 강화도에 살고 계시죠? 한 20년 되셨나요?
네, 20년 조금 넘었습니다.
조금 이제. 넘으셨군요. 네네. 그 김수영 문학상을 수상한 시집 말랑말랑한 힘은 바닷가 갯벌에서 건져올린 힘찬 시들이 정말 많이 들어있습니다. 한민복 시인에게 강화도는 어떤 곳인가요?
강화도는 제가 이제 태어나서 제일 오래 산 곳이고요. 장소로서요.
네.
또 그리고 저는 강화도에 살면서 결혼을 해서 네. 가정을 꾸린 곳이기도 하고요.
늦었지만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강화도에 살면서 책을 한 10권 정도 썼고요. 뭐 제가 쓴 것보다 강화도란 섬이 저에게 글을 써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네.
그리고 또 앞으로도 하늘에 그 허락해 줄 섬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강화도와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분이신데요. 뭐 한민복 시인 하면은 떠오르는 대표 시 있잖아요. 예, 눈물은 왜 짠가. 뭐 교과서에도 실렸고요. 이 시가 발표된 것이 20여 년 전입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어요. 오늘은 뒷구절만 정미 씨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울컥 치받치는 감정을 억제하려고 설렁탕에 만 밥과 깍두기를 마구 씹어댔습니다. 그러자 주인 아저씨는 우리 모자가 미안한 마음 안 느끼게 조심 다가와 성냥감만한 깍두기 한 접시를 놓고 돌아서는 거였습니다. 일순 나는 참고 있던 눈물을 찔끔 흘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얼른 이마에 흐른 땀을 훔쳐내려 눈물을 땀인 양 만들어 놓고 나서 아주 천천히 물수건으로 눈동자에서 난 땀을 씻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은 왜 짠가?
그 한빈복 시인께서 전 국민을 울게 한 시를 쓰신 게 바로 이 눈물은 외짠가 아닌가 싶어요. 박경 씨는 맨 처음에 이 작품 접했을 네. 때 어땠어요?
눈물은 왜 짠가라는 제목만 처음에 접하고서는 이제 네. 딱 쭉 읽어내렸을 때 아 눈물이 왜 짤까라고 다시 되묻게 만드는 그런 시였고요. 사실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네, 쓰셨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 시를 이제 시작하면 그 설렁탕 집에서의 일화가 이제 쭉 소개가 되는데 아주 이렇게 힘든 가난을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사실 그때의 어떤 상황이나 어머니의 마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와닿아서 이렇게 눈물이 울컥하거나 막 확 흐르고 이런 느낌보다는 이게 뭔가 우리의 아주 본질적인 것을 꿈틀거리게 만드는 느낌을 만들었 그런 느낌을 들었어요. 눈물이 흐른다라던가 뭐 어떻게 됐다 이런 현상이 아니라 눈물을 왜 짠가 하고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예 정말 좋았어요.
이 시를 누군가에게 이제 얘기를 할 때마다 누군가 시인님께 말씀드릴 때마다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더 많이 나실 것 같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며 쓴 시와 지금 박경 씨 말씀하셨다시피 산문 시 굉장히 많으신데요. 어머니와 함께한 어느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그거는 그 딱 어느 순간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살면서 여러 그 상황들을 만나잖아요. 그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비슷한 그 상황에서 만났던 옛 일들이 떠오르면서 계속 변하는 것 같아요. 밥을 먹다가 뭐 음식을 보면서 또 생각이 나기도 하고 또 TV 프로 같은 데 보면 그 자기가 할 일 모든 일을 접고 부모님을 시골로 낙향해서 모시고 사는 사람을 보면 그때는 아 내가 어머니하고 뭐 다른 큰 것이 아니라 시간을 같이 하지 못했다는 것 뭐 힘들게 살더라도 같이 어머니하고 시간을 같이 하면서 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매 순간 변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 뭐 겸손의 말씀을 주시기는 했습니다만은 한빈복 시인께서도 어머님 곁에 있으셨었잖아요. 이런 효자가 없구나 싶을 정도로 저는 정말 감동을 했었는데 겸손의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어서 낭송해드릴 한민복 시인의 시는 어머니를 그리며 쓴 산문시 단추 준비했습니다. 박기영 씨의 음성으로 만나보시죠.
단추. 2년 전 병상의 어머니는 의식이 가물가물했다. 어머니가 세상에 가장 예쁘게 보이던 유년을 지나 어머니보다 더 예쁜 여자들이 보이기 시작하자 배신감에 미안한 유년을 금방 지난 것 같은데 어느새 늙어버린 내가 어머니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드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홀로 늙은 아들이 배변을 치울 때만 안간 힘으로 의식을 회복하는 것 같았다. 병상에 누워있는 당신의 처지와 상황이 슬픈지 깊은 밤보다도 더 깊이 나를 뚫어줘라 응시했다. 어머니 눈동자는 더 깊이 침잠하여 힘겹게 눈물을 퍼올렸다. 나를 강렬하게 빨아들이고 있는 어머니 눈에서 세상 모든 언어가 쏟아져 나왔다. 그 앞에서 내 몸은 아무것도 아닌 단지 울컥이라는 하나의 감정 덩어리가 되었다. 나는 눈은 생명의 단추다 라고 나직이 중얼거려 보았다. 나를 평생 담고 다녔을 어머니의 눈동자 단추, 나를 닫고 세상을 닫을 단추. 그렇지만 내 눈에서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저 작은 단추. 슬픈 마음에 어머니가 거짓말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가련하고 아름답고 예쁜 여자로 태어났다. 나는 내 눈을 꾹 닫을 수밖에 없었다.
네, 어머니의 병수발을 자처하며 어머니의 눈을 들여다보고 단추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 시를 읽으면서 엄마의 눈을 또렷이 다정하게 들여다본 적이 있었던가?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와의 추억은 사진 한 장 한 장처럼 찰칵찰칵 찍혀서 이렇게 남는데 정말 많은 추억을 갖고 계시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마 그 늦게 결혼하는 막내 아들의 모습을 보셨다면 어머니께서 더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어머니께 하고 싶었는데 미처 하지 못한 말씀이 남아 있을까요?
제가 그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순간에 그 무슨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못한 말이 있어요. 그거는 아버지가 이제 막 그 어머니 돌아가시 한 25년 전이죠. 돌아가실 때 제가 그런 약속을 했었어요. 그냥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제 어머니는 제가 잘 모시고 열심히 세상에. 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실천 못한 것 같아서 무슨 약속을 한다는 것이 또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람과 무엇을 약속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마음에서는 그 어머니가 원하는 저에게 바라는 그래서 뭐 그때도 뭐 역시 비슷한 얘기죠. 열심히 살겠다는 얘기와 또 어머니가 늦게 누나들 때문에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나가라는 얘기를 저도 그 교회를 잘 안 나갔으니까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다가 못 지킬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약속을 안 했던 이야기를 못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한 사람이 그대로 이렇게 들여다보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한민복 선생님의 시를 본다든가 말씀을 나누면은 작아지는 저를 발견하게 돼요. 자꾸
맞습니다.
작아지네요.
예. 예. 한민복 시인에게 가난은 남루했지만 감히 배불렀고 시는 삶을 온전히 버티게 한 힘이었다. 사람들은 눈물이었고 삶의 이정표였다. 라는 글을 봤습니다. 가난을 물어보면 항상 뭐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으시죠?
제가 사실 직장을 다녔으면 그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은 생활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제가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제 꿈을 위해서 그 직장을 던지고 나온 것 그 제 선택이 따라서 힘든 생활 같은 것들은 감내할 수 있었는데 끝없이 미안한 마음으로 남은 것은 가족 특히 부모님들한테 경제적 도움이 하나도 되지 못했던 그런 면에서는 정말 후회되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들이 떠날 날이 없죠.
네. 네. 시인들은 흔히 시는 자식과 같다라고도 하는데요. 가장 애착이 가는 시 한 편을 한민복 시인이 골라오셨습니다. 죄라는 제목의 시예요. 한민복 시인이 자작시 죄를 직접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죄 오염시키지 말자. 죄란 말 칼날처럼 섬뜩 빛나야 한다. 건성으로 느껴 죄의 날 묻어질 때 삶은 흔들린다. 나를 세워 등이 아닌 나를 대면하여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구분하며 살 수 있게 마음아 무뎌지지 말자. 여림만으로 세울 수 있는 강함만으로 지킬 수 있는 죄의 날 빛나게 푸르게 말로만 죄를 느끼지 말자. 겁처럼 신성한 죄란 말 오염시키지 말자.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구분하며 살 수 있게 마음아 무뎌지지 말자. 그 요즘 뉴스 보면은 죄의 굳은살이 박혀서 정말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말랑말랑한 시로 날카롭게 일갈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작가인 김은경 작가도 좌우명처럼 애송하는 시이기도 하다는데요. 이 시에서 죄란 말을 오염시키지 말자라고 하셨어요. 이 시를 가장 아끼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시는 그 제가 그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들려주는 시가 아니라 저한테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어떤 다짐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 시 중에 좀 가장이라 하기는 뭐한데 좀 애착이 많이 가고
네.
문득 제 삶이 이렇게 흔들릴 때 이 시를 이렇게 읽어보면 제 삶의 방향성 같은 것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지기도 하는 그런 시다나서 예, 좀 마음이 그래도 가는 시입니다.
네. 네.
오늘 한민복 시인이랑 다 얘기를 나누고 다 같이 굉장히 숙연해져가지고 거의 성사로 오신 분들 같아요. 예. 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말랑말랑 몽글몽글하게 해주는 한민복 시인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박기영 씨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네.
산티아고 순례를 다녀오고 나서 산문집 내신 책 박기영 씨 산티아고에는 왜 가셨어요? 이 네. 책에는 굉장히 이 단어가 많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다 같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기영 씨 왜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이 많이 잔뜩 이렇게 쓰시는 어떤 뭐 계기나 상황이 있었나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당시에 감사도 약간 허세 같았던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막 갈망하고 욕구하고 하는 것들로부터 어떤 벗어남에 대한 감사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배낭 하나가 마치 무슨 지구의 무게를 짊어진 양 처음에는 온갖 것들을 다 챙겼었다가 이게 날이 갈수록 이 어깨를 눌려오는 그 무게와 그것들이 저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데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지면서 어떤 길에 대한 회상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짜증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고 싶고 막 뭐든지 다 모든 것을 다 벗어 던지고픈 네. 그래서 내가 여길 왜 왔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일단 좀 가벼워져야겠다. 무게부터 정말 생리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저 처음엔 클렌징 폼도 챙겼었고요. 뭐 이것저것 챙겼는데 나중에는 정말 스킨이랑 선블럭이랑 그냥 비누 말고는 그 다 버렸고요. 심지어는 그 양말도 한 세 개인가 네 개 가져갔었는데 누군가에게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 를 신고 다니면서 어제 신었던 걸 빨아서 가방에 대롱대롱 메고 다니면서 이렇게 말리면서 걷고 이렇게 나중에는 가방이 정말 가벼워졌어요. 그러면서부터 그 길을 걷는 것에 이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새로이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제가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사실 산티아고 길은요 반은 힘들었고 반은 그 중에 반은 즐거웠고 그 반은 또 짜증이 많이 났었어요. 솔직히.
그래도 이제 마무리는 감사함으로 하셨군요.
네네. 네, 마무리는 왜냐하면 네. 맨 마지막에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의 그 성당을 대성당을 보면서 이곳에 도달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의 눈물이 났는데. 그 많은 그 순례자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꼈던 건 그래 우리가 정말 이 멀쩡하게 살아서 이곳에 있는 것 자체로 굉장히 감사한 거구나. 그리고 아까 한민국 선생님의 그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 하시면서 그 경제적으로 어떤 도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엄마가 되고 나니까요. 우리 가연이가 저한테 경제적인 도움 안 줘도 되니까 그냥 좋아하는 일 본인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면서 살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부모의 마음으로는 정말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어머니 병상도 지켜주시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전 아, 정말 행복하셨겠다. 아들에게 그런 사랑을 받으셔서 그 부럽다. 그리고 정말 기쁘셨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네. 정말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2부 퀴즈 드리고 나서 이야기 이어갑니다. 네.
한민복 시인의 시 중에는 일행으로만 이루어진 시가 있습니다. 읊어볼게요. 당신 생각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한민복 시인께서 보기 주시겠습니다.
1번 봄, 2번 여름, 3번 가을, 4번 겨울.
네, 힌트는요?
요즘이 바로 이 계절이죠.
아, 네, 한민복 시인의 시집 제목이에요. 당신 생각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이 가을에 읽으면 정말 가슴에 와닿을 만한 시집이라는
거. 가을에 읽어야 됩니까?
강추, 강추합니다. 네, 네. 자, 정답 아시는 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지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한민복 시인의 산문집 눈물은 왜 짠가 시집 당신 생각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또는 돋보기 선물 세트나 원두 커피 국어사전 보내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께도 선물 드리겠습니다. 2부 마지막에 방청객 여러분의 방청 소감 저희가 직접 들어볼 텐데요. 자작시 낭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셨다가 참여해주시고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박기영 씨의 라이브 무대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곡으로 어떤 곡 들을까요?
네, 이창동 감독님의 영화 시의 헌정곡으로 이창동 감독님께서 영화에서 직접 그 쓰셨고 마지막에 낭송되었던 시인데요. 아네스의 네. 노래로 예, 가사로 해서 제가 곡을 붙인 아. 예, 곡을 오늘 선곡했습니다.
네, 박기영 씨의 아네스의 노래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여전히 너울이 지고 숲으로 가는 새들의 노랫소리 들리나요? 참아붙이지 못한 편지 당신이 받아볼 수 하지 못한 고백 전할 수 있나요? 시간은 흐르고 장미는 시들까요? 이제 작별을 할 시간 머물고 가는 바람처럼 그림자처럼 오지 않던 약속 끝날 비밀이었던 사랑도 서러운 내 발목에 맞추는 분리하나 나를 따라 온 작은 발자국 내려와 작별을 하는 시간 이제야도 나는 기도합니다. 아무도 눈물을 흘리지 않기를 내가 얼마나 간절히 사랑했는지 당신이 알아주기를 여름 한낮에 그래 기다린 아버지의 얼굴
그래서 박수치기가 조금 미안할 정도였어요. 어쩜 저렇게 작고도 예쁜 몸집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큰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박기영 씨의 라이브로 아네스의 노래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박기영 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BS FM 토요 문화 콘서트 서울 아루코 미술관에서 공개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한민복 시인 가수 박기영 씨와 함께 시로, 노래로, 이야기로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가 알파고 시대의 문학 그리고 글쓰기인 만큼 시를 포함한 문학을 읽고 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칠레의 파블로 네루다라는 시인은 시가 내게로 왔다 이렇게 그의 시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한민복 시인에게는 문학이 그리고 시가 언제 어떻게 다가왔나요?
저는 그 시를 처음 써보기 시작한 건 이제 고등학교 때입니다. 고등학교 때 저는 이제 시골에서 좀 무료로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해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의 그 공업고등학교입니다. 거기를 선택해서 와서 실습을 하고 그러는데 너무 못하더라고요. 적성이 너무 안 맞아서 힘이 들었었는데 네. 그때 그 책들이 제게 다른 세상을 이렇게 열어주는 창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책을 읽다가 나들은 글 쓰기는 것 소설을 써보고 싶었어요. 소설가 한번 돼볼까 그런 마음을 가졌었고요. 그때 그 문학지를 이렇게 보니까 문학지에 지나간 문학지를 싸서 뭐 100원씩이었어요. 청계천에서 그래서 방학 때 한 30권을 사서 이렇게 읽다 보니까 친구 이름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1학년 때인데
네.
그래서 방학 끝나자마자 가서 물었어요. 이거 네. 네 이름이 맞냐? 이달의 응모작
그러면서 고등학교 1학년인데
네네 네. 현대문학에 이렇게 시곡 분야를 응모를 했더라고요.
어머나. 그래서
가서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맞는데 네가 어떻게 그걸 아느냐 해서 문학 잡지를 봤다 그러면서 서로 통해갔고요. 같이 네. 이제 글을 써보자 그래서 의기투합해서 둘이 이제 글은 잘못 쓰는데 막 이렇게 겉멋이 들어서 무슨 고등학교 때도 뭐 이렇게 신춘문예를 응모해보고 뭐 이러면서 네. 그때서부터 글을 이렇게 써보려고 했던 것들은 그때 고등학교 때 이렇게 왔었습니다.
네, 네. 관심사가 같은 귀한 친구를 만나셨네요.
네, 우연히 이렇게 만난 거죠.
네. 네. 아유, 지금 뭐 우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필연이었던 것 같고요. 그 친구와의 만남이 사실은 그렇게 그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한 건데 박기영 씨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시절에 단짝 친구 덕분에 가수가 되셨어요?
그 같은 반에 그 제 앞뒤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드려서 밥 같이 먹고 뭐 이렇게 하는 단짝 친구와 함께 같이 친구. 예.
전후 친구.
예. 라디오 방송에 그때 한참 그런 뽐내기라던가 아~ 이런 유행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 이제 우리 그 친구는 글을 쓰는 게 사실 그 친구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광고 창작과 뭐 문예 창작과를 다 응시를 해서 결국 저랑 같이 서울예대 광고 창작과를 들어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라디오에 국민교육 헌장에 제 이름으로 다 바꿔서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써가지고 그 엽서가 발탁이 되면서 제가 그 노래를 하게 되고 운이 좋아서 계속 1등을 하게 되면서 이제 가수의 길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건데 네. 그렇게 저를 연결시켜줘서 글 쓰는 게 소원이었던 그 친구는 너무 예뻐서 배우가 됐는데 박은혜 씨예요.
네.
네. 네. 네. 사실은 문학소녀예요. 박은혜 씨가.
그렇군요. 네. 예. 자, 무엇보다 주변에 좋은 사람들에게서 얻는 에너지가 정말 크신 분인 것 같아요. 허다못해 잠자리에게까지요. 한민복 시인이 예전에 소저질 짜는 기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과 함께했던 추억을 산문에 담으셨는데요. 이 내용 낭독으로 저희가 준비해봤거든요. 한민복 시인도 젊은 시절로 돌아가서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멍게 해삼을 파는 시장통 허름한 횟집에서 술이 두어 숨배 돌자 공장장이 내게 말을 걸어왔다.
무슨 글을 써?
시요.
야, 그럼 시인이냐?
그냥 뭐.
너 숨기는 게 많은 놈이다.
아니요, 뭐 자랑할 것도 아니고 해서요. 참 하나 있기는 있어요.
뭐?
사실 나 공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밀링, 선반 같은 기계들을 조금 다룰 줄 알아요. 두 분 앞에서 자랑하면 라스베가스 가서 짤살이 자란다고 자랑하는 격이고 해서 말씀 안 드린.
고단하여 내가 내 코 고는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어나길 몇 번. 공장에 딸린 방에서의 한 달도 금방 지나갔다. 박스 포장이 끝난 제품이 공장 창고에 쌓여가고 공장을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막상 그들과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니 한 달 동안 기계 소음 속에서 동거동락하며 든 정에 마음이 서운했다. 내가 헤어지기 섭섭하다며 메리아스를 건네자 공장장은 미리 준비한 선물을 내게 건넸다.
이 기사하고 같이 만년필하고 연필을 샀어. 좋은 시 많이 써라.
나는 공장장과 이 기사와 공장 건물을 뒤돌아보며 무거운 발길을 옮겼다.
좋은 시는 당신들이 내 가슴에 이미 다 써놓았잖아요. 시인이야 종이에 시를 써 시집을 엮지만 당신들은 시인이 가슴에 시를 쓰니 진정 시인들은 당신들이 아닌가요? 당신들이 만든 착유기가 깨끗한 소조술자 세상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 거예요.
네, 좋은 시는 당신들이 내 가슴에 이미 다 써놓았잖아요. 시인이야 종이에 시를 써 시집을 엮지만 당신들은 시인의 가슴에 시를 쓰니 진정 시인은 당신들이 아닌가요? 저는 이 글을 읽었을 때 사실 한민복 시인의 그 시를 읽거나 산문을 읽을 때는 각오를 좀 해요. 눈에 힘을 빡 주고 울지 않으리라. 그런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이렇게 흘렀던 기억이 나고요. 이렇게 다시 듣는데도 정말 마음이 찡해집니다.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시는 인간과 세계를 번역한 것이다. 그런 말 하셨네요. 작가님. 예.
전에 어디인가 그 짧게 이런 얘기 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 근래 나이가 들수록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제가 쓰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읽어온 시들 그리고 제가 살아오면서 만났던 모든 것 사람들 또 모든 풍경들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시를 쓰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제 혼자 하는 것들이 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없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근래 그 지난주에 어떤 경험을 제가 시로 써볼까 하고 머릿속에 있는 것도 그 어딜 가면서 갑자기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메모지를 꺼내서 이렇게 연필로 글씨를 쓰는데 평소에 제 글씨체가 아닌 다른 글씨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 이 글씨체는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 이 글씨체는 버스체다. 버스가 함께 쓰고 있다. 또 휘어진 길, 또 그 버스가 달리는 것에 관여하고 있는 신호등 이런 것들이 어울려서 글씨를 같이 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아, 이 작은 글씨체뿐만 아니라 제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나 혼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네. 그것처럼 대상들을 이렇게 보는 것은 제가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관심을 갖는 만큼 대상들이 저를 읽어주는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한민복 시인 가수 박기영 씨와 함께하는 토요 문화 콘서트 서울 아르코 미술관에서 공개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씨 따님이 이제 가연이가 다섯 살이죠?
네. 크리스마스가 되면 네돌 됩니다.
그래요. 네. 오늘 같이 왔는데요.
네.
동시 자주 읽어 주시나요? 동시?
동시는 아직 안 읽어 줬고요. 그 그림책 많이 읽어 주는데요. 네. 그림책에 있는 그 짧은 글들이 거의 동시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 주었더니 이제 저한테 책을 읽어 주죠.
그래요.
글씨를 아는 건 아니고요. 그냥 엄마 내가 읽어 줄게.
그러면서 오늘 뭐 좀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그 한민복 선생님이 쓴 동시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네.
바로 또 근데 어떻게 이렇게 또 너무 어린 아이의 마음을 딱 이렇게 아시고
네.
마음이 정말 그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아이들은 깨끗하고 밝고 긍정적이잖아요. 그러셔서 선생님께서 그러셔서 또 그런 시를 우리에게 그래서 감동을 더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반성이라는 제목의 동시인데요. 선생님 쓰신 제가 네. 읽어볼게요.
네.
늘 강아지 만지고 손을 씻었다. 내일부터는 손을 씻고 강아지를 만져야지.
예. 정말 한 방 맞은 것 같아요.
예.
저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박기영 씨가 평소 글을 자주 쓰신다고 해요. 얼마 전 설거지를 하면서 네. 문득 들었던 감정을 글로 옮기셨다고 하는데요.
네.
제목이 설거지입니다. 박기영 씨가 읽어드릴게요.
어지간해서는 떨어지질 않는다. 이 더러운 것들. 아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더러웠던 건 아니니까. 그 더러움이 내 마음속만 알까. 저 밑바닥 어딘가에 숨겨놓은 내 감정의 검댕이들이 불쑥 올라와 똑같이 말하는 듯하다. 그랬다.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다. 우리 모두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는다. 시간이 지나 익숙해지면 내 것이라 여기고 그때부터 조금씩 때가 타기 시작한다. 그리고는 곧 더러워져 순수함을 잊는다. 처음부터 제 몸인 듯 검게 그을려 박힌 검댕이들을 철수세미로 온종일 닦아냈다. 내 마음도 이렇게 닦으면 다시 반짝일 수 있을까? 닦고 닦고 또 닦아내 내 마음의 검댕이들이 사라질 수만 있다면 아무리 아프더라도 참을 수 있을 것만 같다. 물로 씻어 헹구니 은회색 스테인리스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나도 너처럼 깨끗해졌으면 좋겠어. 이 물이 흘러내리듯 시간이 흐르면 내 안의 더러움들이 사라질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함부로 했던 나의 감정과 집착, 강요와 소유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내 영혼은 이미 뜨거운 물이 내뿜는 수증기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다. 그 벗어남을 위한 간절한 기도마저도 닿지 않을 공간인 것이다. 시간이 멈춘 듯 정지한 채로 용서의 문 앞에 다가섰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원하는 걸까?
뜨거워진 물의 화기가 피부 깊숙이 눌러앉았다. 핫뜨거. 나는 오늘도 그 문을 넘어서지 못했다. 아직은 아닌가 보다. 내가 무엇이라고 용서를 주고받나. 내 감정은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시작을 할 수도 제대로 끝을 맺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거지를 마치고 엄마가 고파 달려오는 아이를 맞으며 책장을 넘기듯 마음을 넘긴다.
네, 저는 좀 마음이 짠하네요. 한민복 시인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주 진솔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또 책을 내셨고 그런 동업자로서 뭐 제가 할 얘기는 없다면 없지만 조금 욕심을 내본다면
네.
독자들은 이제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느낌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냥 나도 느끼게 해줘 이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이렇게 3년에 보면 그렇게 되면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함부로 했던 나의 감정과 집착, 강요와 소유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쓰셨는데 이 부분을 살짝 좀 보여주셨으면 이 얘기들이 더,
더 비밀이
멋지게 비밀을 조금씩 네. 보여줘야 됩니다.
네, 아 이런 또 영업상 비밀을 네 공개 방송으로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토요 문화 콘서트 2부에서는 한민복 시인 가수 박기영 씨와 함께하고 있어요. 이제 두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을 위한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에게 그 질문 주신 것들이 있어서요 조금 읽어드릴까 하는데요. 한민복 시인님께 여쭙니다. 어느 시간에 시를 쓰시나요? 라고 하셨네요.
저는 주로 새벽에 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일찍 일어나서 12시 40분에 일어났습니다.
네.
9시에 자서 대개 2시 반에서 3시 사이에 많이 일어나는데 오늘은 좀 여기 오는 일 때문에 잠이 설쳤는지 그래서
네.
예, 좀 일찍 일어나서
저보다 그때, 일찍 일어나셨네.
그때 좀 쓰고요.
잠자리 안 깨하려고 이렇게 어깨 단련하시고
평소에는 이렇게 메모를 좀 해놨다가
네.
네, 그때 일어나서 새벽에 일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한 분께서 질문 네. 주셨습니다. 박남준 시인과 어떤 친분 관계인지 궁금합니다. 중독자 시집에서 보고 궁금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셨네요.
박남준 선배님은 이제 저도 이제 같이 혼자 살고 박남준 선배님도 혼자 사는 시인이시잖아요. 그리고 저도 네. 혼자 살고 그래서 서로 그 이렇게 생각나면 전화를 하고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서로 겉으로 대놓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혼자 사는 그 얘기들을 묻고 애로움이나 이런 것 너머의 얘기를 이렇게 나누던 그런 시인 쓰는 선배이십니다. 네.
이렇게 질문을 드려봤고요. 또 저희가 홈페이지로 자작시 공모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시를 써주셨는데요. 그중 한 분이 직접 이곳에 와 계세요. 그래서 낭송하는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준모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동묘 벼룩시장이라는 제목의 시를 쓰셨더라고요.
네.
직접 낭송부터 들어볼게요.
네. 동묘 벼룩시장 구준모. 여기저기 이곳저곳 세상 천지 구석구석 쓸모없다 버린 물건 여기 모두 모여들어 오가는 발길들을 머물게 하는구나. 세상에는 무엇 하나 쓸모없는 게 없네. 해는 뉘엿 주섬주섬 하루 접는 시장 어기 국밥 한 술 탁주 한 잔 세상 시름 덜어낸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존재 이유 있구나. 망고 불변 진리 하나 나를 깨우친다.
네, 시를 먼저 들어봤는데요. 구준모 씨, 시에 대한 열정 같은 게 느껴지네요. 먼저 본인 소개를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예, 저기 강동구 길동에 살고 있는 구준모라고 합니다.
네, 평소에 시를 즐겨 쓰시나 봐요.
시를 즐겨 했고요. 제가 그 50년 전에
네.
그 그림 일기를 선생님이 보고 이게 참 시다 이거 그래가지고 신문에 한번 실린 적이 있는데
그래요?
그 후로 뭐 이렇게 감성을 닫아놨다가
네네.
이제 제가 정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어서
네.
그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제 좀 시와 좀 친해지려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요.
네.
한민복 시인님께서는 동묘 벼룩시장 우리 구준모 오늘은 시인이십니다. 그죠? 구준모 시인의 네네. 시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좀 조언을 해 주시겠다면.
예.
이 시를 쓰시느냐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네.
제가 몇 번 읽어서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열정을 이렇게 보여 주신 것 같은데 조금 욕심 같아서는요. 선생님이 이런 꾸미는 말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꾸미는 말로 그때 상황들을 다 꾸며놓으시면 읽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어져요. 다 자기가 얘기를 해주면요. 그래서 보면 그 전반적으로 이렇게 꾸민 말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좀 줄이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벼룩시장에서 그 선생님이 보신 벼룩시장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동묘 벼룩시장을 안 간 다른 사람도 떠올릴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동묘 벼룩시장에서 그 선생님이 쓴 이야기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좀 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한민복 시인께서 정말 명쾌한 답변을 주셨네요. 많이 도움이 되셨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해 주신 구준보 씨 감사드리고요. 선물 드릴게요. 이외에도 직접 시를 써서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박중혁, 김은희, 이빈나 씨에게도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또 질문을 해주신 분에게도요. 저희가 방송 끝나고 상품을 드릴 테니까 와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 벌써 여러분과 헤어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쉬운데요. 네, 끝으로 한민복 시인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께 좋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 시를 쓰는 게 세계와 나가 다르지 않다. 이런 것이 시를 쓰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법은 은유법이라는 법인 것 같아요.
네.
무엇과 무엇이 다 별개로 완벽하게 다른 것이 아니라 애써 마음을 갖고 애정을 갖고 들여다보면 통하는 무엇이 있다. 세계의 모든 것은 전혀 별개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통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다르지 않다고 모든 것을 생각한다면 뭐 공장님 말씀 따라 말씀처럼 그 남한테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남한테 베풀지 않는다면 더 평화로운 세상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남을 헤아리는 마음 이것이 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신 한민복 시인께 따뜻한 박수 보내드리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박기영 씨도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이제 노래 선물 한 곡 더 준비하셨죠?
네. 최백호 선배님의 노래 그 방송에서 제주풍으로 편곡해서 불렀던 그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2부 퀴즈 정답 알려주세요.
당신 생각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딱 한 줄로 이루어진 이 시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가을이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평소처럼 스튜디오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의 박재희 원장과 함께 고전의 대문 사서편 읽어볼 거예요. 대학, 논어, 맹자, 중용을 포함하는 사서를 읽으면서 다채로운 동양 고전의 세계로 푹 빠져보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토요 문화콘서트의 대미를 장식할 박기영 씨의 라이브 무대 바로 이어집니다. 그자 전해드리면서 저희도 이만 인사드릴게요. 저는 구영이었고요.
저는 맛있게 책 먹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종미였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기영 씨를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떨어져 있는데 그래도 우리 맘이 하나가 돼야 한만 날이 가도 변하지 않으면 조금은 외로워도 괜찮다 그저